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집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죠. 그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즉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 복음에 곤란해했고 고민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아예 못 알아들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직 기쁜 소식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이제 그 8장에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보여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그 길을 막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 반대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 반대되는 삶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때마다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요. 계속 십자가 복음만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5절에, verse 35, Mark chapter 9.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큰 자들은 이러하다는 거죠.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천국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큰 자가 돼야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끝이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아져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뜻으로 가르침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야 굉장히 좋은 도덕적 가르침이다라고 여겨요. 자기들은 그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도덕적인 좋은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도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시고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성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은 누구세요? 왕이시겠죠. 천국의 가장 큰 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자신의 가장 크신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낮아진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가장 큰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백성들도 천국의 큰 자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큰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가장 크신 예수님을처럼 예수님을 따라 낮아져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커지는 걸로 기독교의 영광도 가장 잘 나타내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하며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하세요. 그건 다 어디에 큰 자들의 싸움이죠?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큰 자들로 여기며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의 목적은 왕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뤄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고 우리의 참 현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괴로운 마음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죠.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것으로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천국 구원의 현실, 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그 십자가 사랑과 천국 구원의 현실에서 자라가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라가는 오로지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세요. 특별히 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말씀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만을 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저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에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참현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거죠. 그저 도덕적 가르침으로 남보다 좀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는 절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마다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십자가 복음을 잘 깨닫고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서신서들이 쓰여진 이 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면 다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늘이 싸움이 항상 있었죠. 그러나 그걸 다뤄주시고 그 싸움을 통해서 더 자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에도요,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다른 걸로 안 하세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는 걸로 가르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르지만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을 할게 없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 복음이 일하실 것으로 믿고 그걸로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더 길게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14.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 Philippians chapter 4 verse 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사도 바울에 주는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하시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모든 삶에 자라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구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됨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로써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 즉 다툼이 없게 하라. 서로 다툼이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런 어떤 다툼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들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좀 지내세요.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만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지켜서 예수님께로 함께 자라가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로 자라가는 오로지 길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원망과 다툼과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서로 섬기라고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요 몸된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에서 자라가고 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 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실 때에도 성화에서 자라가라는 것도 한 몸된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고 한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같이 자라가는 거. 이를 위해서 너희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프라이버시도 있죠. 하지만 서로의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남의 일을 돌아보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서의 성화는 성경에서 건강한 성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한 성화는 함께 한 몸으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섬김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여러 정체성을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다른 것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알려주고, 십자가 사랑이 알려주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려주고.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저 홍유식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으로 보세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한분한 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참 아이덴티티, 참 정체성은 예수님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시작하셨고, 자라가게 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십자가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제자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에서 자라가게 하시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서 자라간 것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누가 크냐 하며 계속해서 싸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종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도 보여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서 큰 자들이 되기 위해 다투었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천국의 큰 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가 그 삶을 이루어 가셨을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교회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님이 복음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됨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시간이에요. 함께 품게 하신 시간이에요. 이 교회도 큰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작은 자 없으세요. 나는 남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현실로. 없어요. 세상의 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에 비할 수 없는 천국의 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이실까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 목사인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아멘. 맞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아져 섬기신 이 교회의 머리와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천국의 큰 자들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다 나보다 큰 분들입니다. 나보다 작은 분, 나보다 낮은 분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낮아져 섬기실 때 저와 여러분을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자들로 여기셨거든요.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 다 내가 낮아져 섬겨야 되는 분들이지 나를 섬겨야 되는 분들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나를 안 섬기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의 큰 자들로 마침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 37절, Mark chapter 9, verse 36 through 37.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8장에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Matthew chapter 18, verse 3 and 4.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구절을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어린아이는 뭐 누구를 가리킬 때 알려주는 말씀이냐면 낮은 자들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비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그 유대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헬라권 문화에서도 어린아이 하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장 작은 자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비유였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너참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굉장한 심한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가장 낮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다 하는 그런 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어린아이를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하고 동일시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낮은 자,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면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Matthew 25, verse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지체 하나라도 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자기 몸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 지체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 지체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에요.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교회에서도 서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크고 높은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세상에서 크고 높은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분으로 오셨죠. 그 베들레헴 땅에 정말 비천한 여인의 가정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우리 죄인을 자신보다 큰 자들로 영접하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죠.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큰 자들로 자기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나보다 나은 자들, 나보다 큰 자들로 영접하고 섬겨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자신보다 귀히 여기고 영접하고 섬기시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 깨닫고 예수님 형상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지금도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38절에서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Mark chapter 9 verse 38 through 41.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베드로만 항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십자가 복음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길을 막잖아요. 8장에서.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9장에서는 요한이에요. 10장으로 가면 야고보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그래요. 베드로만 좀 억울해요. 맨날 베드로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요한도.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선생님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선생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이 요한의 말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다른 부류와 이 열두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만을 특별한 자들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자들은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만 예수님께 속해 있고 자신들만 예수님 따라가고 자신들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장에 가면 보겠지만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자기들만 큰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영광에 이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우리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 좀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이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와는 그 영광을 나눌 수 없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를 금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잘했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그도 예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러한 자는 물리치지 말고 오히려 형제로 영접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남들도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너희도 그런 자들에게 똑같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며 형제의 교제를 나누라. 서로 화목하라. 그러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상은 천국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 기업. 37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라 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아이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로 봤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행한 것을 금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열두 제자들에게 속한 자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직접 예수님 보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우리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로 우리를 영접하고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믿고 전하는 자들은 겸손히 서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만 예수님의 교회인가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까? 이 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을까요? 교회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든지. 남들은 다 잘못하고 있고 우리만 잘한다. 남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다 하는 마음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만 잘한다. 그래서 남들은 인정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알려주세요.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은 자들이냐 다투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다 괜찮다가는 아니죠.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지키는 것은 교회가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회만 아니고 뭐 오피시 교회만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믿고 전하며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나라에 속한 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물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속한 예수님 닮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나은 자들로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마음, 그죠? 이 교회만 다른 교회보다 더잘 믿는 교회라는 마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자들로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로 여겨졌던 창녀와 세리들을 바라보며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저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철저히 자신들을 구별하고 저들은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요한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예수님의 공동체나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회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는 죄인은 절대 못 들어와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요, 많이 모르는 자들도 절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 교회가 남보다 나은 자들로, 잘 믿는 자들로, 많이 아는 자들만의 모임이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어부들의 비천한 창녀와 세리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잘 믿는 자들만 있어요? 어떻게 많이 아는 자들만 있냐고요? 그리고 나처럼 안 믿으면, 나처럼 모르면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도록. 예수님의 교회가 그랬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나은 자들로, 나보다 큰 자들로 여기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내 형제자매들로 영접하고 대접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들이 실제로 여러 면에서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서,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큰 자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큰 자들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영접하고 대접하신 겁니다. 사랑. 십자가 사랑이 주장하는 곳이 예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무엇을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 대접하라고 하셨죠? 물한 그릇.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물한 그릇.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십자가 마음을 품은 것에서 그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마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대접한 물한 그릇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물한 그릇밖에 준게 없는데,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것으로 받으시면 물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우리 모든 거다 팔아서 줘도 부족하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그 증거로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서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 영접과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물리치는 모습.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조금 덜 믿는다고 잘못 뭐 이런다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우리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까지 형제로 인정하는 모습이 없고 물리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큰 자로 사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섬겨서? 아니면 나만 잘 믿어서? 뭔가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는지,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 Mark chapter 9 verse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이제 막 지옥 심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마치 갑자기 다른 주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증거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 사랑을 증거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할까요? 연자맷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와 같이 힘센 동물들이 돌려서 곡식을 빻았던 굉장히 큰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연자맷돌의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수 있어요.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 세상 죄인들의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수 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서로 실족하게 하는 교제를 나누며 함께 바다가 가리키는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모인 곳. 예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여기 속하여 온통 십자가 복음이나 사랑이 없는 실족케 하는 교제, 세상 교제만 나누다가 멸망으로 가야 했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실족케 하는 교제밖에 없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제, 서로 세워주는 교제 없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이 없거든요. 당시 교회라고 했던 유대인 사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 교회도 실족해 하는 교제만 있었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도. 왜? 십자가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실족해 하는 교제가 없고요. 서로 세워주는 교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제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실족해 하는 교제만 하는 이 땅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기까지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교제를 나눠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삶? 실족해 하지 않는 교제의 삶. 아니, 실족해 하는 것에서 건져주는 교제.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족해 하지 않는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말씀드렸듯이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교제, 십자가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 죄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제, 이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또 어디서 알려주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알려주세요.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연결해서 알려주십니다. 가보겠습니다. Luke chapter 17 verse 1 through 4.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실족해 되는 자가 없도록 너희는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냐 하면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고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교제를 나눠요. 이게 어떤 교제일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죄를 다뤄주기까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리하여 실족하는 것에서 건져주라. 지옥으로 가는 것에서 건져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뤄주기까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것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친히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우리를 실족해 되어 멸망으로 가는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교회에서는 서로 본이 되어 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볼 뿐 아니라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형제의 짐을 대신 지고 죄를 다뤄주기까지의 사랑을 하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 건져주는 교제를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 나라인 것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따라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나 징계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하라.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서로 짐을 지며 죄를 다뤄주라. 십자가예요. 우리 짐을 지고 죄를 다뤄주시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부모자녀간에도, 형제자매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교제가 있어야 실족케 하는 교제에서 우리의 교제를 지켜준다는 거죠. 이 교제가 없으면 실족케 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요한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형제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사랑이 여기까지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짐을 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의 가장 소망 없는 현실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8절에 43-48, Mark chapter 9.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위해서는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잘라내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 잘라내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 뽑아버리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손과 발과 눈을 다 잘라내고 없어도 너희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또 죄를 짓거든요. 이 말씀은 죄인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희 죄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사랑을 너희에게 주려고. 예수님은 그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고요.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로 가야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고난받고 죽기 위함이라. 십자가로 가면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죄를 위해 나를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내 목적은 그거였어.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서 찾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죄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잘려나가도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오직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을 이 구절에서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교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지옥 심판에서 건져졌으며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로 나와 천국 생명을 얻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의에 대하여 산자들로 살아가는 것도 이 복음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짐을 지고 죄를 다뤄주기까지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이 십자가 복음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랑 다 연결해서 사도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믿음의 삶을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James chapter 5 verse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죄인을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죄를 덮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1 Peter chapter 4 verse 8-9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이 뭐라고 하세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형제를 대접하되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는 사랑으로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알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서 젖어서 나오는 물한 그릇. 십자가 사랑에서 젖어서 나오는 말 한마디.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뜻과의 교제. 죄의 짐까지 서로 지고 그 죄를 다뤄주며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어떠한가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멀고 이렇게 형제를 영접하고 대접하려는 믿음도 보이지 않고 지금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세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믿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교제에는, 채워주는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실족케 하는 교제, 나만 돌아보고 남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교제, 형제 자매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낮아져 섬기는 모습도 없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려는 모습도 없고요. 물리치는 모습만 있고, 가장 작은 자를 대접하는 모습도 없고요. 나만 잘났다는 모습만 있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도 없고요. 죄를 다뤄주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모습도 없고, 생명에 이르는 세워주는 교제도 희미하거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작은 자를 무시하는 마음, 죄를 즐기려는 마음,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실족케 하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빠져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둬야 할까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빨리 돌이켜 이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 복음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간절하게.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십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내지 못한 마지막 두 구절은 우리 다음 주일에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르치심에 따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도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만 우리의 모든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성령님께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이 지혜를 능히 후히 넘치도록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채워져 더욱 낮아져 섬기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힘 넘버 220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